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영내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란의 악의적 활동과 테러 지원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나의 팀은 이미 이달 출범한 이스라엘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백악관에서 납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를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엘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UAE 방문에 나섭니다. 라피드 장관의 이번 UAE 방문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가 평화협약에 수명한 이후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첫 방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며 그는 분명히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표단은 갈 것이라면서 공중 보건 지침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표단을 이끌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마지막으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가장 최근 올림픽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과 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 연방무역위원회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2층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의 목표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연방정부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방재난관리청과 연방수사국,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관리국 등의 인력이 현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자원이 차출돼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일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브라질이 아마존 우림의 파괴를 단속하기 위해 군 병력을 다시 투입합니다. 자이르 보수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어제 파라주와 아마조나스주, 마투그로스주 등에 대한 군 병력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병력의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단속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서 아미우트 무랑 부통령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경작지를 위해 숲을 태우는 시기인 건기를 맞아 군 병력이 두 달 넘게 파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녹색 브라질 작전으로 두 차례 병력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 작전은 지난 4월에 만료됐습니다. 지난 2018년 당선된 보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우림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보소나루 대통령에게 직접 불법 벌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제한해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국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북한의 사이버 역량 수준은 3등급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오늘로 꼭 5년이 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엔 우상화와 사상교양, 옷차림 단속 강화 등 21세기의 역행에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주한 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미한동맹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기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지난해 의결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원에 발의된 새 법안은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보다 6,500명 정도 낮춘 겁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 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 8,500명에서 2만 3천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만 8,500명은 순환 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 2천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한 미일 간 장기적 군사 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매해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한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 법안은 미한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고 일본 방위성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또 인도태평양 영내 미일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억제력 중심 전략으로의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 나카야마 야스히데 부대신은 28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We,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democratic country, have to.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일본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미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현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은 민주국가로서 함께 북한 문제에 평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납북 일본인 문제는 미일 두 나라의 공동 우려 사안이라며 두 나라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화상대담에서 중국의 영내 위협과 연계한 일본의 방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에 있어 타이완은 단순 우방이 아닌 형제국이라며 일본은 앞으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일본 열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향후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타이완 문제에 억제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군 간 영내 합동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억제력이 중심이 된 영내 방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can do is show the deterrence and also the so something attack was happening.
나카야마 부대신의 이 같은 발언은 타이완 해협 수호를 위해 영내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 또는 미한일 3자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은 향후 국내 총생산 GDP의 1% 미만으로 방위 예산을 제한해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는 역량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역량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정보전 등 다영역 전장 환경에 맞설 수 있는 역량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준랑 3호는 남중국해에서 어느 장소에서 쏘더라도 워싱턴 DC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준랑 3호의 사거리는 미 본토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도 표적 범위 내에 들어온다며 이는 중국의 위협이 단순 영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계승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 세계 여러 사이버 범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방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 역량에서 3등급을 받아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28일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5개 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점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각국의 전략과 통제력, 정보 수집 역량, 공격력 등 7개 분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들 15개 나라의 사이버 현황에 최고 1에서 최하 3까지 3단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15개 나라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며 비록 현재 사이버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심각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민간과 군사 부문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외교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사이버 활동 역량을 넓히기 위한 강력하고 긴박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최소 6개 유럽 나라 혹은 아시아 나라들과도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해 약 6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자칫 미 국가안보국과 미 중앙정보국 그리고 민간 영역 등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전문 인력을 제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역량이 얼마나 정교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방어뿐 아니라 공격적인 역량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이버 교란 작전이 펼쳐졌다는 언론 보도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17년 보도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사이버 교란 작전을 시행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차례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사이버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지난달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사이버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the executive order, President Biden came in and clearly articulated that cyber is a key priority.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해킹 공격의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사이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버 환경은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나 방어에 필요한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북한 당국의 외부 인터넷 연결 통제, 취약한 사이버 관련 교육 체계, 낙후된 정보 통신 기술 수준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 인터넷망에 연결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거점, 즉 게이트웨이가 단 두 개에 불과해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 단 두 개의 게이트웨이만 막아버리면 북한에서는 대규모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실제로 2013년과 2014년 북한에서 인터넷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다면서 이는 당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던 미국과 한국 등의 보복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해커들도 북한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15개 나라 중 북한과 함께 3등급에 오른 나라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입니다. 인도는 사이버와 관련한 정부기관이 최근 조직되는 등 전체적인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3등급을 받은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일본은 198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 선도적인 나라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사이버 보안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정보 공유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보다 다소 느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중국, 러시아 등 7개 나라를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대규모 사이버 작전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등의 시도를 해온 나라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공개된 군사 전략과 사이버 안보 전략을 통해 중국이 사이버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중국은 2030년까지 인터넷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의 핵심 사이버 방어력이 미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또한 기초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오늘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의 그늘을 벗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신호탄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실패한 정착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북한을 사회주의 구식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나라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린 뒤인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입니다. 또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외부 사회에선 당시 김정일 시대 이른바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최고 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의 그늘을 벗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김 위원장의 독자적 권력체제 구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 인사들이 중심이었던 국방위원회와는 달리 국무위원회는 출범 당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당, 정, 군을 아우르는 외형을 갖췄습니다. 김 위원장의 국가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수립했고 김 위원장은 2017년 핵 완성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직접 미국, 한국과의 정상 외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국무위원장 취임 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보도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지난 5년간 국무위원장으로서 김정은이 이룬 성과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 17년에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완성은 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기조가 가급적이면 미국을 세게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018년의 외교 행보는 사실 결과가 허무하기 짝이 없고 이러다 보니 국무위원회의 전반적인 위상 약화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국무위원장 취임 5주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적은 것 같고요.
황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각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국무위원회가 상위기구로서의 위상이 약해졌다는 진단도 내렸습니다. 대신 경제난 등 문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측면도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5년 전 당 위원장과 함께 국무위원장이라는 새 국가 직함을 내세운 것은 선대 지도자와 다른 자기만의 시대를 만들려는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가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통제 중심의 사회주의 구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핵 병진 노선으로 핵 개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게 부담이 돼서 총체적인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구조적인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의 총체적 정책적 실패다. 그리고 짧게 보면 5년 불러서기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아버지 김정일을 기리기 위해 스스로 쓰지 않겠다고 했던 당 총비서직을 부활한 조치 등이 그런 사례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수령 어버이상을 부각시키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내 전반적인 그 정치 선전의 방점은 이건 김정은 우상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관을 지어서 보면 이번에 애민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김정은이 그 체중 감량을 놓고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쇼가 벌어지는 것도 김정은의 그 어버이상을 선전하는 방향에 지금 맞추다 나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국무위원회의 향후 위상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교착 국면 속에서 경제난이 심화되는 위기 국면을 맞아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국무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책의 수립 자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기 국면이고 위기 국면에 맞는 정책 수립과 거기에 대한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이 그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쪽에서 이제 당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도드라진 것 같고 국무위원회나 내각이 갖고 있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인태 박사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관련한 인사가 전혀 없었다며 수령제를 한층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장이라는 김 위원장의 국가 직함도 바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습니다. 김 박사는 위원장은 북한에서 여러 단위에서 많이 쓰는 직함이라는 점에서 수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의 집권 만 10년이 되는 내년 4월을 앞두고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후 10년을 위한 수령제 공고화가 핵심 과제라며 최근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한층 활발해진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에 북한 환율 하락은 북한 경제 특유의 달러화 현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경 봉쇄에 따른 수입 감소로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사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10년 동안 북한 경제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부분적인 달러화 현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원화가 가장 중요한 화폐지만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했다는 겁니다.
That's the
이에 따라 북한 원화는 그 가치가 즉각 달러화나 위안화와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They immediately compete. They have to compete for the
브라운 교수는 이런 상황이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복잡한 통화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중국에서 모든 수입이 멈추면서 갑자기 북한의 무역 수지 적자가 사라지게 됐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And in fact, they probably have a little bit of a surplus on the current account.
이런 가운데 밀무역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은 이어졌을 것이며 외화는 들어오는데 수입을 하지 않아 외화가 나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에 따라 북한 내 달러화나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KEI 선임국장 역시 북한 원화 가치 상승의 배경으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통해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격리시킨 것을 꼽았습니다.
Right now is that because of the border closure, largely speaking, North Korea has shut itself.
보통 때와는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사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달러화나 위안화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거래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스탱거론 장은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외환시장 측면에서 잠재적인 국내적 이용에 있어서 달러화나 위안화가 북한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해 10월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환율이 크게 변동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 내 물가 상승과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이 크게 일어났던 때는 국경 재개방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엇갈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두 달 전 북한 당국이 무역 허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화를 빌려 국경 너머에서 물건을 사들일 준비를 하며 이를 위해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경을 곧바로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는 비싼 이자를 지불하며 외화를 사들인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 외화를 도로 팔았을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의 달러화 현상은 북한 정부의 재정을 압박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서 신용을 창출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an't print money, they can't lend money, they can't sell bonds. So that means it's very hard. They can't give money to North Korean companies.
북한이 원화를 더 찍어내지도 못하고 대출해주지도 못하며 채권을 팔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는 북한 당국이 북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돈을 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투자 확대일 것이라면서 그의 측근들은 달러를 시장에서 제거해야 통화 공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갈수록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다음 달에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세 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선 평양주재 중국 대사관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 2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열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과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고위 간부들을 초대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리진진 평양주재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상봉하신 두 돌을 기념하여 21일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과
같은 날 중국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3주년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자담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리용남 대사 등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과 숭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장 등 북중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리용남 대사와 리진진 평양주재 중국 대사는 21일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나란히 조중 친선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북중 국경 봉쇄로 한동안 뜸했던 북중 대면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북한과 중국이 새삼 조중 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 또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결속 강화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적군의 대미 압박 전략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much China will support North Korean initiatives?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과 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 할 공산이 큽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이 100만 톤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재와 외환난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중국으로부터 식량, 비료, 기계, 원부자재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Survival. They really need as much food aid from the Chinese as possible with no strings attached.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신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타이완, 그리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남방 삼각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 체제 복원을 미국이 가속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서 북중 협력을 당연히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한편 중국은 최근 북한 핵협상 재개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대사를 지난 4월에 임명했습니다. 과거 평양 주재 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특별대표는 지난 두 달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류 샤오밍 특별대표는 그동안 러시아, 영국 등과 접촉한 데 이어 23일에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서 본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쌍계병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계병진이란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이징을 통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mov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causing the Chinese to also improve or display what would seem to b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최근 38로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7월 11일로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조중 우호 협력 조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7월 11일을 전후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또는 방북이 예상된다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조약 갱신 연도에 방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중 우호 협력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과 저운나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상호 안보 조약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7월 중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고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at Kim could come to China, or that some high-level Chinese delegate could come to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포가는 대결 상태의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해외 파견 북한 인력 6명의 탈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해외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북한 고급 인력 중 20, 30대 청년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한 허강일 씨와 구독자 5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이자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박연미 씨는 지난해 말부터 유튜브 채널 북한을 바꾸다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해외 주재 북한분들 탈북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의 탈출을 지원하는 무궁화 구조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북한 분들에게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네.
정말 구출하고 싶고 아니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 진짜 해외에 계신 북한 분들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도와달라 하는 게 진짜 이런 케이스 전 처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런 걸 들으면서 와 이렇게 유튜버의 영향력이 크구나.
네,
허강일 씨는 24일 BOA에 일반 탈북민들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가 아닌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고급 인력들로부터 연락이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북한 실상을 알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 보고 감동을 받고 탈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아 진짜 왜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살지 하면서 이제 동감을 가지고 탈북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들이 지난달 결성한 무궁화 구조단은 도움을 요청한 북한 파견 인력이 안전하게 철의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숙박비와 여행 경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협력 가능한 기독교 선교사를 연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무궁화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끈기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탈북민들과 연관성이 깊다며 지난달 초 단체를 만든 뒤 한두 달여 만에 이미 6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인들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란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다 20대, 30대입니다. 저희가 구출한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한 애들도 많은데 다 합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 이런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자기 청춘을 쓰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게 개명이 됐단 소리죠. 네.
허 씨는 청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센스도 많아 해외 파견 중 유튜브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과 비사회주의 척결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청년들의 이런 변화와 체제 위협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허 씨와 박연미 씨는 최근 올린 동영상에서 해외 파견 북한 주재원과 직접 전화로 연결해 음성을 변조한 채 이들이 왜 자신들의 유튜브에 관심이 많고 북한 체제에 불만이 높은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한국 뉴스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저희 유튜브도 다 보겠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단체를 통해 최근 안전지대로 탈출한 제3국 내 전직 북한 청년 주재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땐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계속 시청하면서 신뢰가 갔고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거짓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또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됐고 요즘 북한 청년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며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점점 더 조이면 악밖에 안 생기고 반발심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직 북한 청년 주재원은 아울러 해외 파견 간부들뿐 아니라 북한 내 관리들도 최근 김정은의 횡포와 경제난의 심화로 불만이 상당하고 빨간물은 다 빠졌다며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어 용기를 내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며 고민 끝에 허강일 씨 측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강일 씨와 박연미 씨는 이렇게 갈등하는 북한 파견 인력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탈출해야 할지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다 해소해서 이제는 담임 책임자들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대체로 해외에 나왔지만 자기 요건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 탈북 못하게 하려고 힘든데 최대한은 요건 복사본이라도 건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없으면 내가 북한 사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잠깐 서류든 아니면 이제 그 사진들 있잖아요. 가족 사진도. 그것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 인정하기 좋은 거거든요.
이들은 또 동남아 국가는 한국 대사관, 러시아는 유엔 난민기구에 접촉하는 게 수월하고 추후 인터뷰와 조사 때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 협력해야 한국행이 용이하며 1, 2년 기다릴 각오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또 암호와 이메일 서비스로 보안 기능이 뛰어난 스위스의 프로톤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탈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암울한 북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보고 느끼고 배울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시도 내 고향 땅을 잊지 않을 형제들을 이제 잊지 않으려면 계속 이제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해외 파견 북한 인력 6명의 탈북을 지원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블린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착 3년 만에 그나마 익숙했던 콜로라도 덴버를 떠나 조지아주로 옮겨간 에블린 정씨. 또래 친구들과 수다 떨고 여고 시절 한창 추억을 쌓아야 할 나이, 감성 예민한 10대 나이, 탈북 소녀 에블린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느꼈던 단절감 등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의 권유로 위탁 부모님과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당시에는 아 내가 그때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진짜 좋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북한에서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래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지? 나 정신 멀쩡한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 별로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다. 학교 다니기도 학교 다니기도 싫어 죽겠는데 이런 데까지 계속 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고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한인 상담가가 있어 마음의 의지가 될 수 있었지만 당시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블린 씨, 탈출구가 필요했던 걸까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18세 나이가 되면서 조지아주로 이사를 한 것인데요. 나고 자란 북한을 떠났을 때보다 짐이 더 많았다는 에블린 씨.
제가 박스만 한 11개 됐었어요. 그 제가 옮기려는 그 집에 다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좀 박스 옮길 때 많이 불편했어요. 미국 부모님들도 좀 많이 불편해하셨고 이게 박스를 옮겨야 되니까 버스 오피스에 그러고 되게 섭섭해하셨고 제가 옮기니까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동차로 20시간 거리 쉽게 오고 가기에는 꽤 멀었던 남동부 조지아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변화만큼이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제가 혼자 그 수속 처리 이런 거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운전 면허를 땄어요. 조지아에서. 그래서 그 면허 그 운전 기술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 분한테 한 500불 정도 지불하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합격해서 그 다 새차는 아니다. 중고차를 뽑고 조지아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고등학교도 운전하면서 다니고 이제 알바도 운전하면서 다니고.
그러나 에블린 씨는 1년 만에 조지아주에서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마음의 안착을 위해서 솔직히 떠난 건데 되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그런 경험을 인해서 제가 좀 강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정착한 곳은 바로 시카고. 조지아주에서 마칠 계획이었던 고등학교 과정은 시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그냥 1년만 다니면 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제가 수석하는 거 다 하고 시카고에 와서도 이제 막 학습 그런 열기가 막 생겨서 고등학교 다시 또 여기 어텐드 다시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부족한 과목을 듣고 마침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 드디어 졸업했구나. 아, 드디어 진짜 졸업했어, 이제. 그러고, 아, 이제 뭐 하지? 대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들 대학교 가니까, 난 뭐 할지 모르니까 그냥 대학교 가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전공도 뭘 정할지 모르고. 왜냐면 북한에는 그렇게 많은 일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일이 없어요. 뭐 무역한다거나 장마당에 나가서 뭐 판다거나 음식 장사한다거나 막 이런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북한에는 뭐 간호사 한다거나 저 간호사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막 내가 뭐 먹고 뭐 하면서 살지? 전공은 뭘 정하지? 이러면서 많이 struggle했는데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박수를 받아야 할 시간이었지만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진로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던 개척의 시기와도 같았습니다. 에블린 씨에게 대학교 과정은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블린 씨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분야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아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목수였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서 유전을 조금 물려받았는지 그런 아트 쪽을 엄청 잘하진 않지만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사람들이 너 좋아하는 일 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많이 좋아하고
머리로 생각한 것을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 뭔가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교회에서 그래픽 디자인하는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막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좀 아우라가 달라 보였어요. 그래픽 디자인하는 언니인데 막 아트 쪽으로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해서 일하고 있다 막 이러니까 아우라가 막 되게 달라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되게 언니가 멋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 보고 아 그러면 나도 좀 한번 해볼까?
에블린 씨는 시카고의 한 단과대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아트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아트 뭐 디자인 1 뭐 이런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들었던 것 같아요. 클래스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아트 이렇게 그리고 막 가제 수행하고 이 라이브러리도 진짜 많이 왔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와서 밤 12시에 문 닫으면 12시까지 앉아서 아트 그 가제 수행하고 막
파트타임 일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미국에 정착한 후 어쩌면 처음으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모님 목사님께서 다른 주에 이사 가게 됐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에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이게 시카고랑 또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는 너무 덥고 여기 시카고는 또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선하고 캘리포니아는 좀 왠지 나랑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 또 제가 되게 많이 불안정함을 또 느껴서 다시 시카고에 돌아왔었어요.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들. 에블린 씨는 시카고로 홀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랑 대학교 이런 학교들 다니면서 알바하고 학교 그 과제 수행하고 숙제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는 너무 4년 너무 길다. 나 너무 이제 고생하기 싫다고. 왜 굳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내가 따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어머니도 너 대학교 왜 안 가? 미국 갔으면 대학교 무조건 졸업하고 다들 미국 가는 이유가 공부하러 가는데 너 왜 안 가냐고.
2014년 미성년자로 홀로 미국에 입국해 2017년 조지아주를 거쳐 2018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교 한 학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에블린 씨는 대학교 캠퍼스가 아니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 시사상식 ABC에선 최근 제기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이를 관장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합니다. 제1차 발칸 전쟁은 1912년 불가리아 왕국, 그리스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 등 발칸 동맹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의 발칸 동맹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토 분할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자 루마니아 왕국, 오스만 제국, 몬테네그로 왕국도 세르비아와 그리스 동맹에 가담해 불가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불가리아 왕국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외교전과 군사전에서 밀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동트라키아 지역을 회복합니다. 결국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발칸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불가리아 왕국은 끝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불가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2차 발칸 전쟁에서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크게 원망했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때의 패전은 불가리아 왕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에 서는 계기가 됩니다. 1900년 6월 29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21살 때 비행사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위에 임관됐으나 비행기 사고를 내고 예편됩니다. 1920년 공군으로 징병되고 제대 후에도 15년이나 비행사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6년에는 민간항공회사에 입사해 우편 비행 사업도 했습니다. 1929년에 소설 남방 우편기로 데뷔합니다. 1931년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고 1939년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습니다. 1942년 전투 조종사, 1943년 어린 왕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